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조성우와 김영사는 평화농장터로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에 산들농장을 입력하니 길이 나왔다. 남원 IC에서 국도로 빠져 30여 분을 달리자 우람한 산들이 나타났다. 흐린 날의 숲속은 쓸쓸해 보였다. 헐벗은 나무 발치마다 낙엽들이 수북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구불구불 휘어지며 능선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간혹 생태 농장이니 청정 유기농 마을이니 하는 팻말들이 눈앞을 스쳤다. 구영산 일대에 유기농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았다. 박장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싹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조성우는 생각했다. 김영사는 도로 양편에 비죽비죽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찜찜한데 뭐가 찜찜한지 잘 모르겠어. 그냥 졸린 거겠죠. 그런가?
포장도로가 끝났다. 길은 완연히 좁아져 길가의 나뭇가지들이 차창을 긁었다. 돌뿌리에 차이고 진흙 웅덩이에 빠지며 차는 한참 동안 오르막길을 올랐다. 산들 농장은 구영산이 품은 유기농 농장 중에서도 가장 깊은 품에 숨어있는 것 같았다. 산길 밑에 까마득한 계곡에서 수량이 적은 개울이 흘렀다. 고개 끝에 이르자 산들 농장 이정표가 보였다. 그 이후로는 평탄한 길이 이어졌고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는 지점에 커다란 스테인리스 탱크가 보였다.
여긴가 보죠? 그럴 거야. 저게 발효액을 저장하는 탱크일걸?
조성우가 탱크 앞에 차를 세웠다. 산속 공기는 도시보다 차가웠다. 구영산 봉우리에 걸려있는 먹구름이 당장이라도 눈보라를 쏟을 것 같았다. 조성우와 김영사는 잠시 산들 농장을 둘러보았다. 이 험한 곳까지 길을 내고 털을 닦은 사람은 박장로일 것이다. 산 중턱을 깎아 만든 농장 전면에 산야초를 발효시키는 옹기 50여 개가 놓여 있었다. 초겨울이라 발효 시즌은 지났지만 아직도 시큼한 냄새가 맴돌았다. 옹기들 앞에 서면 구영산의 능선과 그 너머 이나뭇까지 구경할 수 있었다.
공기가 좋네요.
공기가 하도 좋아서 지랄맞게 춥다.
김영사가 목을 움츠렸다. 습한 추위가 조성우의 목덜미에도 베어들었다. 옹기 뒤에 가건물로 지은 농장 사무실에서 격리로 보이는 여직원이 걸어왔다. 사장은 탱크 뒤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직원이 말했다. 조성우와 김영사는 직원이 가리키는 가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발효액을 병이나 파우치에 넣어 포장하는 공장이었다. 김영사가 공장 문 앞에 달린 벨을 누르고 사장을 찾았다. 몇 분 뒤에 문이 열렸다. 기계음과 시큼한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위생모를 쓴 남자가 나왔다.
송형수 사장님이십니까?
그런데요?
김영사가 신분증을 내보였다. 신분증을 보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20년 전에 여기 농장에서 일어난 사건 관련 제보가 들어와서요.
그 수사는 다 끝났는데?
압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누가 탄원서를 넣었어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언제 정리를 갖고 그러셔. 그런 거라면 순천서에서 오면 될 텐데.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를 가진 남자는 인상을 구기기만 해도 매우 공격적으로 보였다.
요즘 민원 처리 방식이 바뀌었어요. 접수한 관할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여튼 저그 저 벤치로 갑시다. 공장 안은 시끄럽고 사무실에는 직원들 눈이 있으니까.
추위를 타는 김영사에게 최악의 장소였다. 공기들 앞에 놓인 벤치에 앉자마자 산중에 칼바람이 쏟아졌다. 벤치는 구형산의 풍경을 즐기는 일종의 전망대 같았다. 김영사가 말했다.
공기가 참 좋네요.
김영사는 반 시간만 여기 앉아있으면 오한에 떨며 기침이라도 할 표정이었다.
여기가 원래 어느 문중 선산이었소. 박장로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하도 팔라고 통사정에서 팔았다던디 이래 봬도 청정지대요. 일전에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가 와서 여기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은 진짜 나무들이라고 감탄을 합디다.
조성우는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구영산의 능선들 너머로 날아갔다. 21년 전 평화농장에서 일하던 조선족들도 일과를 마친 뒤 여기서 담배를 피웠을 것이라고 조성우는 생각했다. 그때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읍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을 것이다. 김영사가 사장에게 물었다.
농장이 참 멋집니다. 이거 수익도 좋습니까? 말도 마쇼. 농장 인수해서 처음에는 관행 농법을 했수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유기농이 대세가 될 거라고 휘어서 그걸로 바꿨는데 아따 돈이 안 돼 돈이. 생각해보쇼. 여름에 비 올 때 아무도 모르게 케일 고랑에 요소비료 확 뿌려불면 2, 3일 뒤에 몇 배로 커불어. 금방 커불지. 그거를 유기농이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 진짜 유기농을 할라 했더니만 돈도 많이 들고 판로도 없어. 그러다가 97년도인가부터 생식이 유행해서 그걸로 재미를 봤지. 지금은 생식도 안 오고 발효액만 만드요. 뽕도 키우고 더덕도 키우고 하면서. 읍에서 영농법인 만들어서 인증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작물도 팔아준 게 좋아졌지.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송영수 사장은 옥살이를 한 이남골 식당의 외아들보다 건실하게 살아온 것 같았다. 그는 평화농장이 쑥대밭이 되는 순간에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고, 고생이 할 만큼 했제. 근데 물어볼 게 뭐요? 빨랑빨랑 해봅시다, 바쁜께.
사건이 터지고 세 분이 조사를 받았죠? 한 분은 감옥까지 다녀오고. 그냥 우발적으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까?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바람이 사장의 숨결을 휘저었다.
우리는 싸움냄까지는 없었어. 솔직히 평화농장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몰랐단께. 근데 읍내 유지들이 평화농장 때문에 주민들 농사 다 뺏겨본다고 난리를 쳤어. 젊은 놈들 술 사주면서 니들은 배알도 없냐고 호통치고. 한참 혈기 왕성할 땐데 계집 애들보다 못하다고 욕을 먹어서야 쓰겄소? 그니까 우리도 슬슬 달아오릅디다.
유지들이 그랬다고요?
딱 부러지게 시킨 건 아니었지만서도 유지들 등살에 우리도 불끈했다는 거 아니오. 마을 청년들이 대부분 나서서 싸움을 벌였지만 주동한 건 우리 셋이 맞소. 그때 지금은 다 죽어가는 황두석이하고 나하고 영농법인서 일하는 정진무기하고 마을에서 제일 젊었제. 종고 졸업하고 여기 남아있는 20대는 우리 셋뿐이었소. 당연히 친했제. 못된 장난도 좀 치고. 그날 청년회 모임서 술 먹고 우리가 그랬소. 형님들 더는 못 견디겄소. 다 뽀삽시다 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 우리가 아무 피해를 본 게 없었는데 말이오. 그냥 혈기였제.
세 분 중에서 황두석 씨가 제일 적극적이었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아니요. 영농법인 만든 정진무기가 주동이었어. 그놈 아버지가 지주요. 마을 유지 중에 제일로 돈 많은 유지. 읍내에 건물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순천에도 있다든가 허요. 지 아버지가 하도 열내니께 지도 덩달아 그랬는지 입만 열면 평화농장 욕이었소. 그날 싸움도 그놈이 제일 먼저 깃발 들었지. 근데 정작 싸움이 나니까 지만 슬금슬금 뒤로 빼더란 말이오. 뭣도 모르는 황도식이만 치고받고하다 사람도 죽여불고. 그때 알았지. 돈 많은 집안 자식 새끼는 하여간 약삭빠르구나 하고.
조성호와 김영사는 평화농장을 나서면 이남 영농조합의 대표인 정진목을 만날 작정이었다.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성우는 기분 나쁜 역설을 발견했다. 그들에게 그날의 폭력은 축복이었다. 황두성마저도 정신을 차렸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식당 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이다. 조성우는 분에 넘치는 대가를 받은 농장 사장에게 물었다. 황두석 씨는 혼자 감옥에 가서 상심이 컸습니까?
그랬어. 근데 도가 넘었어. 원래 나는 정진목이보다 황두석이랑 더 친했단 말이오. 없는 집안 자식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었어. 이놈이 간혹 갔다 와서 폐인 되는 걸 본 게 진짜 짠하더라고. 그래 내가 물었어. 어머니가 식당도 차렸는데 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다니냐고. 헌디 말을 안 합디다. 그냥 자기도 미친 것 같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영감들한테 무슨 억하신 적이 있느냐고. 이놈이 술만 처먹으면 온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영감들 집 대문 깨부수고 지랄 발광을 했단께. 왜 그러는지 말을 안 해. 그놈이 짠해서 내가 그놈 어머니한테는 잘했어. 철마다 인사드리고.
사장이 황두성에게 품은 감정은 동정이 아니라 죄의식일 것이라고 조성우는 생각했다. 그는 황두석의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평화농장을 무너뜨리고 강탈한 자신의 비열함을 감추었다. 그는 작은 선행으로 큰 죄악을 덮었다. 윤리의 저울은 언제나 비대칭이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잊었을 것이다. 산들 농장의 번영은 자신의 성실함 때문이고 황두석의 추락은 그의 태만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장이 물었다.
인자 다 끝났소?
김영사가 물었다.
농장 인수할 때 박장로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인수한 건 장로가 자살한 다음이오. 장로 전 부인이 와서 계약서에 서명합디다. 무슨 썩은 똥물 치우듯이 계약서를 던지고 가던디. 박장로는 농장서 애 딸린 조선족하고 결혼까지 했는디 말이오. 혼인신고는 안 했는갑소.
결혼요?
그려. 조선족 여자랑 결혼식도 치렀다던데. 눈이 크고 예쁘장했지. 그 여자랑 손잡고 읍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봤는디. 그 여자는 애도 하나 있다고 합디다.
조성우는 제임스를 떠올리며 사장에게 물었다. 평화농장에 애들이 많았습니까?
많지는 않고 몇 명 된다고 합디다. 뭐하러 중국서 애새끼들 거정 불려들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디. 그날 마을 아재 한 명이 칼에 찔려 죽었잖아. 그 여자가 한 거라는 소문이 있어.
새벽에 여자랑 아재랑 같이 걸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었나 봐. 다들 쉬쉬해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사례범은 안 잡혔죠?
그 여자랑 애는 사라져버렸어. 행방조차 몰라. 나머지는 바로 외국인 보호소로 보내버렸다고 합디다.
아따, 이제 되었소? 그만할라요.
조성우가 황급히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화농장을 싫어했을까요? 박장로가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난단께. 그해 가을까지는 박장로랑 유지들이랑 친했소. 영감이 돈이 좀 있었나 봐. 큰 돈을 이남 상조 신용에 넣어놓고 직원들 월급 줄 때 찾아갔는데 그게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좋아들렸어.
봄에 장로가 폐렴에 걸려서 장애 2급을 받을 정도로 알아 누웠는데 유지들이 문병까지 갔다께. 그러다가 가을부터 사회가 틀어졌지. 뭔 일인진 나도 몰라.
조성우와 김영사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농장 사장이 그들을 배웅했다. 차 앞까지 걸어가며 사장은 그날의 기억들을 중얼거렸다. 고해성사 같기도 하고 혼잣말인 것 같기도 했다. 바람이 심해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무엇이냐? 마을을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뛰어들었는디 말이오. 막상 닥치고 본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몽둥이를 휘두르기만 했어. 내가 아니라 영판 딴 사람인 것처럼.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내 몸을 지켜보는 느낌이더란 말이오.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 주석이가 남자 머리를 내리치는데 그 남자 얼굴이 나랑 너무 닮아 보여.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
가해자란 그런 것이다. 가해자는 자기 내면의 약함 때문에 폭력을 휘두른다. 조성우는 사장의 면전에 그 말을 뱉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고 차에 올라탔다. 김영사가 조수석 문을 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농장 인수할 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다 빚이요. 빚덩어리.